이 본문이 이제 내일 새벽에 사실은 살펴보아야 될 본문인데 철야 기도 간기로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철야의 밤에 이 본문을 당겨서 함께 보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고 앞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비슷하게 이제 같이 관찰을 하죠. 본문을 쭉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관찰이 끝나면서 동시에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죠. 해석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꼭 물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제일 마지막 질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통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뭐 뒤섞이는 것도 같고 아무리 읽어도 뭐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오셔야 돼.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안내를 따라 쭉 훈련을 받다 보면 살금살금 그 패턴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아, 성경 읽는 게 이제 재밌어집니다.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해져요. 친해져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너 일로 와봐. 내가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러질 않으세요. 그래서 친하다는 게 뭐예요? 자주 만나야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가지고 친해질 수가 없죠. 네? 절대 안 친해집니다. 친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이제 오늘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맨 끝에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그림이 있다. 첫째 그림이 신부의 그림이 있다. 이제 오늘 영적 전투와 고난이라는 주제의 12강과 3강과 그런데 맨 끝에 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부의 그림이 있다. 여러분 누구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덕목이 뭘까요? 뭘까요? 신랑을 우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신부에 관한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준비합니까? 신랑이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여자 보고 뭘 해오라 그러는데 원래 그거 다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그러니까 형제들 더 짜증나죠?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장가도 못 가고 지금 끝날 판인데 왜 철야 때 나왔는데 저런 짜증나는 소리를 할까? 그런데 원래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자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절개, 남자는 책임.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랑이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크게 아멘은 못하고 아멘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 하면 전투하는 군인의 그림이 있다. 너무 적절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둘의 조화가 굉장히 절묘해야 됩니다.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 신부의 그림만 소유하고 있어서는 그것도 균형을 잃게 돼요. 신부의 삶의 영역이 있지만 또 한켠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5절까지만 짧게 하나하나 이제 관찰을 좀 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이런 거 뭐 주석 있어야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아주 심오한 신학책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제일 큰 능력이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냥 클럽이지. 여러분 클럽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단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많은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겨우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목사를 포함해서 그저 열이라면 그저 0.1% 정도 교회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적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대사회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땀과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영역이 골고루 있어야 성경에서 드러내고 싶은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그럼 이 사람은 교회가 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당신 지조도 없어. 예, 지조가 없습니다. 지조가 없는 게 아니라 지조가 여러 개라니까요. 지조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시련과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요. 물러가. 그거는 수학 공식 이렇게 계산하듯이 딱딱 떨어져가지고 자, 못 들어오지? 이러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 기도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나 오늘 기도 100만 원어치 했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기도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신앙이 오묘해요. 저 형제는 별로 내가 볼 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옆에 늘 서 있는 자매가 거의 그 A급이에요. 좀 자주 바뀌어서 그렇지. A급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남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데 이렇게 계산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이 신앙의 신비고 하나님의 신비고 교회의 신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관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기초입니다.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맥을 반드시 고려하라. 그러면 18장 앞에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17장이 있었죠. 그렇죠? 17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장의 주된 내용이 할례를 받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오늘 새벽에 다룬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심지어는 실수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 돈 주고 사온 노예들까지 전부 할례를 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몸에 할례의 표를 가지게 돼요. 그 할례의 표를 가졌다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사실 18장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2절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장막에 서 있어요. 자, 이 사람 셋이 천사냐 하나님이냐 정말 사람이냐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의 설명을 쭉 종합해 보면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그림이다라는 설명이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양쪽에는 대동한 수행하는 천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다라고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그네 모습을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이 굉장히 뜨거운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정오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아주 공손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까지 호칭하냐면 주여 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하는데 제일 필요한 작업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알았다도 대답이 맞네요. 또 몰랐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방송실에서 자막을 하나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형제들만 시작. 자, 이거 누구 가리키는 얘기죠? 아브라함. 자, 근데 그 앞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알고 했다는 얘기일까요? 모르고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관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왜 여기 그분들을 보고 주라 그랬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걸 보고 몰랐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데 신약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분명 신약성경은 모르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일상 속의 언어 습관을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그 중요한 그들의 공동체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첫째가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길바닥에서 그냥 두거나 재우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치였어요. 그래서 밤중에라도 누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창세기 18장에 야곱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까? 산중 턱에서 노숙을 했습니까? 노숙했죠. 최초의 노숙자. 그 노숙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의 그 당시 신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였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맞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나그네들이 찾아왔는데 이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습관이 어느 습관이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그 주를 말한 것이 아니고 주여라고 말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꼭 하나님을 지칭한 말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 고대 근동 시대의 그 언어의 습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르고 영접을 한 겁니다.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왜 할례를 막 받고 끝난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집에 이렇게 나그네가 영접되어지는 이 장면이 18장에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10장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오늘 좀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자, 자막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두 절을 잘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는 도와줘야 될 사회적 약자예요. 이들은 공통점이 뭐죠?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들 속에 하나님이 구속의 메시지를 감춰놓은 거예요. 19절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음이니라?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자체가 뭐였던 사람입니까?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돕는다는 것은 뭘 기억하라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됩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인가를 잊지 마라. 자, 보세요.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왜 본성이 길들여져야 되냐 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뭘 감춰놨기 때문에? 구속의 그림을 감춰놨기 때문에. 거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딱 하니까 휴메니즘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건 불교도 해요. 그건 무당들도 구제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이 안고 있는 메시지 속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구속의 그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안고 가야 될 생리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무심한 건 아닌데 그쪽에 너무 많은 그 상대적인 좀 약함이 있어요. 약함. 그렇죠, 여러분? 좀 그쪽에 약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 18장을 채택한 건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한 군데는 직접 눈으로 찾아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저하고 교독을 좀 하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시작.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기 의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한 것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직후에 나그네들을 부지 중에 영접해요. 그런데 그 영접했더니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의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역시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고 한 그 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과 눈물과 수고와 봉사를 누구로 한 것으로 여겨버립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저는 여기 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중간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변의 질서 하나를 확인하고 발견해요. 나도 모르게 약자들과 공고한 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절대 하나님은 안 갚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그 기복적인 신앙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갚으세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갚으세요. 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꾼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꾼 걸 하나님이 떼먹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떼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갚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복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속성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환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런 좀 꿈꾸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이 땅에 가난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구제는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왜? 남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남 도와주려면 성실해야 돼요. 도움 받는 사람은 그 도움 오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생각나면 도와주고 잊어먹으면 또 건너뛰고 그러면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 여동생이 어느 회사에 뭐 격리 비서 비슷하게 했어요. 이게 조그마한 무슨 중소기업이니까 사장님이 직접 월급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월급을 타와야 우리가 저녁을 안 굶고 끼니를 때우는데 이 사장이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권위도 없고 아주 사람이 소탈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넉넉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월급날 기다리는 그 쪼이는 마음을 잘 몰라. 그날만 기다리고 한 달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월급날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 월급난 됐는데도 월급 못 하고 그냥 와요. 월급 못 받았어? 그러면 또 잊어먹었어. 사장님이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보름씩 지나갈 때도 있어요. 보름씩. 정말 비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려면 성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실해야.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좀 이런 대사회에 대해서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이 온 신경을 좀 새롭게 여는 DNA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이 우리 청년들의 기도 속에 꾸물꾸물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사실 무슨 교회가 한번 위원회 조직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이것이 파워 있게 지속이 되려면 자발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조그만 모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또 보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또 권사님들하고 젊은이들이 요 노숙인들 가서 그 밥 해드리고 그 뭐 백몇 명씩 삼백 명씩 이렇게 늘 수고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거 시킨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일서부터 정말 온 교회가 구석구석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어둠을 걷어내고 저주를 걷어내고 슬픔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골목골목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은 자꾸 흘러가야 이게 살아요. 그리고 환기가 되고.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젊은 시절 갖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쪽에 좀 신경세포가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해가사 부르게 하소서
주소서.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이 토설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과 밖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다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밤만은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다. 토해냅시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백성들은 이제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된 자들에 대한 꿈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지에 뛰어갈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누가 그 눈물 짓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 비전에 눈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시간들이 그 비전에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먼저 회개의 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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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 졸리운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도 되고 얼마든지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